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어제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원이나 일본 해 공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는 가운데 양자훈련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양자훈련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한다는 일본과 미국 간의 강력한 의지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준비태세, 그리고 나아가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F-35 전투기 4대와 F-2 전투기 4대, 그리고 미 공군에서 F-16 전투기 4대가 참여했다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주일미 공군과 한국공군은 같은 날 전투기 11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전술비행 및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 같은 공중연합훈련은 북한이 앞서 이날 최신형 화성포 19형으로 확인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발을 발사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에 동맹국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KBS 방송과의 어제자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동맹국들이 이에 취하고 있는 대응은 전무하다며 동맹국들의 대응 수준을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대응에 따라 전선에 배치될 북한군 규모를 늘릴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이 보복 조치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병력 규모는 만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오늘 우리는 핵전력 강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 상황은 미국 등의 음모로 인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현재 상황과 가능한 위협과 도전은 우리가 첨단 전략의 공격용 핵무기를 강화하고 핵 보복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또 지난 6월 있었던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우리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승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승리의 날을 맞기 위해 러시아 동지들의 곁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의 최근 군사협력 강화 추세를 환영하면서 이 같은 관계를 통해 두 나라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과 최 외무상의 이번 회담은 러시아에 파병된 만여 명의 북한군 중 8,000명 규모의 병력이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러북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은 어제 익명의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29일 미국 고위 외교관들이 셰펑 주미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관련 우려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 회동에 참여한 미국 외교관은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3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미한 외무 국방장관 2+2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이번 주 건전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 같은 기대를 중국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관련 평화회담과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양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툴레인 대학교의 고고학 연구팀이 고대 마야 문명을 간직한 유적지를 아마존의 밀림 숲에서 발견해 화제입니다. 미국 NBC 방송 등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적지 위치는 미국 땅을 마주하는 그 멕시코 만쪽으로 휘어있는 지형의 멕시코 캄페체주의 아마존 밀림 속이고요. 피라미드, 도로, 대형 원형 극장을 갖추었던 인구가 한 3만에서 5만 정도였을 고대 마야 문명의 흔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문명이 사라져 숲에 가려졌거나 땅 속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마존의 산림 황폐화 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미 찍어 놓은 레이저 측량 방식의 항공 지도를 들여다보던 툴레인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우연히 찾아낸 것인데요. 그 인류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외딴 오지에서의 고고학적 조사 방식에 아주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가능케 한 드론을 이용한 레이더 지도를 만드는 측량법, 라이다 기술이 잃어버렸던 문명 세계를 찾아주는 열쇠 같은 역할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발견을 더 가능케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약 50제곱킬로미터의 유적지를 찾고 발굴하는데 100년이 걸렸다면 이 라이다를 이용하면 단 2주에 2000제곱킬로미터까지 가능한다는데요.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지도 만들고 분석하는데 겨우 몇 제곱킬로미터에 10만 달러가 들기 때문이랍니다. 고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야 문명지로 평가하는 새 마야 도시, 인근에 있는 호수 이름을 따서 발레리아나로 명명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첫날,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7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 21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북한은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모든 지역 가끔 구름만이 끼겠고요. 강원도 원산과 장전은 종일 가끔 비 내리겠고 함남 심포와 장진 그리고 한북 김책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함경도 지역의 눈은 1cm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또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의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3도, 낮 최고 11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신의주와 함께 10도고요. 원산이 11도, 함은 9도입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가 13도네요. 중강의 아침 최저 1도, 희산은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2도, 해주가 23도로 가장 높습니다. 함흥과 원산이 19도고요. 신의주 20도, 중강 희산 14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 순서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드립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의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쿠아의 바비걸부터 들으실까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Hi, Bobby.
Hi, Ken.
You wanna go for a ride?
Sure, Ken.
Jump in.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like in plastic. It's fantastic.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Imagination, life is your creation.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는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조지아 선거 당국이 부분적인 재검표를 통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중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일 전에 투표하는 사람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맞습니다. 이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54%가 이미 투표를 했거나 아니면 이 선거일 전에 투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여론조사업체인 갤럽이 지난달 31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에서 27일까지 시행됐습니다.
자, 이미 사전 투표한 사람들, 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네, 등록한 유권자 가운데 20%가 이미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일 전에 투표장에 가려는 사람의 비율은 34%였습니다.
예.
반면에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사람 비율은 42%였습니다.
예전 대선 때도 이랬을까요? 2020년 대선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였던가요?
네, 당시에도 이 비슷한 기간에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해당 비율이 각각 36%, 28% 그리고 32%였습니다.
예.
2020년하고 2024년을 비교하면 미리 투표했거나 하려는 사람의 비율은 떨어졌고요. 당일에 투표하려는 사람들 비율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조기 투표에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플로리다 대학 투표 연구실 집계를 보면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약 6,500만 명이 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대략 3,500만 명이 투표장에 직접 나가서 했고요.
네.
약 4천만 명은 우편으로 투표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약 6,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는 또 여성과 관련된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 30일에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네.
그는 유세 연설에서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신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낙태 문제에 민감한 여성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31일에 이 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말을 들어보죠.
Listen, it's just, it actually is, I think, very offensive.
네, 그것은 여성의 주체성과 권위, 권리, 자기 몸을 포함해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모욕적이라고 해리스 후보가 비난했습니다.
네.
또 이것은 트럼프 후보가 여성과 여성 주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날 저녁에 열린 애리조나주 유세에서도 같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 진영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31일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가 여성 수백만 명한테 사랑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모든 여성을 위해 미국을 강하고 안전하며 다시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31일에는 10월 31일에는 뉴멕시코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불법 미주민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말을 들어보죠.
I mean, you see what we have, and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and they're ruining your state. They're letting millions of people come into your state. They're ruining.
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미국을 파괴하고 뉴멕시코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수백만 명을 들여보내 뉴멕시코를 망치고 있다며 나가서 투표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뉴멕시코 주에서도 이 불법 이주민 문제가 아주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저 애리조나 주처럼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이 불법 이주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유세 연설에서 이 국경 문제가 뉴멕시코 주에서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만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실제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원을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만났죠?
그렇습니다.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조정관과 아모스 호크스테인 특사가 31일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합의를 집행하고 안보에 대한 레바논발 위협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결단력이 중요한 문제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두 사람한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레바논 총리가 이스라엘이 휴전을 거부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네, 나지브 미카티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됐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노력을 거부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1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일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근거지로 폭격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연이틀 동안 레바논 동부의 발벡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측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를 겨냥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휴전 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휴전 초안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60일 동안 휴전하면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이북으로 또 이스라엘은 휴전 첫 주에 전면 철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리타니강은 이스라엘과의 경계성, 이른바 블루라인에서 대략 3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 경계선과 리타니강 사이에는 유엔 평화유지군만 배치하고 또 경계선을 따라서 레바논 정부군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휴전안을 두고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현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 많은 보도와 이 돌아다니는 초안이 있는데 모두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이 알려진 방안이 향후 협상의 기본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31일에 이스라엘 북부의 두 지역을 공격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먼저 이 레바논 경계선 근처에 있는 메틀라 지역에 이 로켓이 떨어져서 5명이 숨졌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이 타이 출신의 농장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이파 외곽에 있는 한 집단 농장 근처에서도 이 로켓 공격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헤즈볼라 쪽에서 이번 공격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하이파 북쪽 지역으로 로켓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 갈릴리 서부 지역으로 날아오는 발사체 55개를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헤즈볼라 공격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숨진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스라엘 당국은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 미사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이 점령지 골란고원을 공격해서 지금까지 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레바논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2,8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영국 BBC가 레바논 정부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가운데 2,200명이 지난 5주 동안에 나온 것이라고 BBC는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입니다. 최근 조지아에서 총선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네, 조지아 선거관리당국이 지난달 31일 부분적으로 재검표를 해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총선 결과에 야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이후까지 나서서 조사를 촉구했는데 결국 여당 승리가 확정됐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네, 이 조지아 총선 결과를 두고 사실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지난 26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이 러시아 친 러시아 성향의 집권 여당이 친서방 경향이 있는 야당 연합을 누르고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네.
조지아 선관위 측은 이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약 54%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야당과 선거 감시 단체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소속인 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도 이 총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번 총선이 러시아 측의 특수작전으로 치러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 논란 속에 부분적인 재개표가 진행됐던 거네요.
네, 조지아 선관위가 31일 AFP통신에 조지아 전역 투표소 가운데 약 12%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재검표를 했고 이건 전체 투표 가운데 14%에 대해서 재검표를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발표된 공식 결과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라며 이 재검표가 진행된 투표소 중에서 약 9%만 최종 집계가 약간 바뀌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네, 지난달 28일에 시민 수만 명이 이 거리로 나와서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고요.
예.
또 국제감시단과 EU, 미국은 이 부정선거를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뭐 실질적인 조사는 없었습니까?
네, 조지아 내무부는 지방 투표소에서 이 투표지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7건의 형사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0일에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면서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선거 사기에 대한 증거가 많다면서 검찰의 수사에 집중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불법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어떤 걸 요구하는 겁니까?
네, 새로운 불법 의회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의 비영리 기구인 국제공정선거민주주의협회가 31일에 낸 보고서에서 결과 관계없이 이번 총선 결과는 이 조지아 유권자의 선호도를 진정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협박과 투표 용지 조작, 중복 투표, 또 전례 없는 수준의 유권자 뇌물수수, 투표소 감시한 추방 등을 포함한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지아가 예전에 그 그루지아라고 불렸던 옛 소련 국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이 친러 집권 여당이 이 러시아와 연계된 이 권위적 이 정치 노선을 보이는데 반발하면서 EU가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EU 집행위는 30일 조지아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조지아가 EU의 진로를 위태롭게 하는 현재 행동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권고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의 온라인 유명 사이트입니다. 유명 온라인 사이트. 유럽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유럽연합 EU가 이 테무를 상대로 이 DSA,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집행위는 10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EU 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테무의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면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뭐 이런 광고 문구도 떠오르거든요. 미국에서 테무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많습니다. 이 값싼 제품들을 내세워서 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테무가 이 서방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의류에서부터 가정용품까지 이 중국에서 배송되는 이 각종 아주 값이 싼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죠. 이 사이트 핀더더가 소유한 테무가 현재는 EU에서만 9,200만 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테무가 조사를 받는군요.
네, 불법 제품을 판매하고 이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DSA는 이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 상품 혹은 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아, 이 집행위는 앞서서 이 테무를 이 DSA에 따라서 이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VLOP로 지정했고요.
네.
5개월 만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제 환경을 보장하고 테무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이 유럽 시장에서 규제 법규를 존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테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집행위 설명을 보면요. 테무가 이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이 불량 거래자들을 제대로 단속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독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한 위험성과 이 게임과 같은 보상 프로그램이 주는 위험성을 들여다보고 연구자의 이 데이터 접근성 제공과 이 추천 알고리즘 방식도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테무 측은 이번 EU의 조사 결정에 반응이 어떤가요?
네,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플랫폼의 준수 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 DSA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소비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규제기관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테무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예, EU 지적에 따라서 테무가 이 시정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집행위가 제기한 의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주 거액의 과징금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집행위가 지난해 DSA가 발효된 이후에 여러 기술회사들을 조사했는데요. 테무에도 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 틱톡과 X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대선 특집 민주공화당 부통령 후보 VOA 메일 영어 그리고 논평 순서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으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You're a 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 you're the swimming pool on an August day. And you're the perfect thing to say. And you play it cool, but it's kind of cute. Oh, when you're smiling at me, you know exactly what you do. Baby, don't pretend that you don't know it's true. 'Cause you can see it when I look at you.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times, it's you make me sing your every line, your every word, your everything. You're a carousel. You're a wishing well, and you light me up when you ring my bell. You're a mystery, you're from outer space. You're every minute of my every day. And I can't believe that I'm your man. And I get to kiss you, baby, just because I can. Whatever comes our way, I will see it through. And you know that's what all love can do.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times, it's you, you make me sing your every line, your every word, your everything. everything. You're every song, and I sing along, 'cause you're my everything.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선 제도는 일반 투표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종의 간접선거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 탓에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승자가 지역 선거인단을 독식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패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 가운데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국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 낙선하는 경우입니다.
Lawmakers returned to work Wednesday night to count and certify electoral college votes. Vice President Mike Pence, in his capacity as President of the Senate, reconvened.
반면에 선거인단 제도를 옹호하는 진영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선거인단을 유권자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선거인 수를 주별로 할당하는 방식도 옹호합니다. 선거인단 할당으로 인구가 적은 주와 많은 주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방식이라면 후보들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집중하고 외곽 지역은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이기려면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이겨야 합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선거인단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제도를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일반 투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제도 수정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각 후보가 지역 일반 투표에서 획득한 표 수에 비례해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17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1940년대 말에서 1979년까지 의회가 많은 선거인단 개혁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려는 헌법 수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5차례, 그리고 하원 본회의에서 2차례 논의됐습니다. 또 선거인단 관련 수정안이 상원에서 2차례, 하원에서 1차례 통과된 적이 있지만 양원에서 동시에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선 특집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들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J.D. 벤스 공화당 후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삶은 전형적인 작은 마을 소년의 성공기입니다. 벤스 후보는 애팔레치아 지역에서 자랐고 명문 아이비리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연소 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스 후보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켄터키주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출생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벤스 후보는 켄터키주 잭슨이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청혼했을 때 나는 12만 달러의 로스쿨 빚과 켄터키 동부 산자락에 묘지 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후보 할머니는 매머로 알려졌다고 존 홀렌 켄터키주 브레스이 카운티 보안관은 말합니다.
그는 항상 매머와 함께 여기 내려왔어요. 그녀는 산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를 산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전된 총 19정을 집안에 뒀던 엄격한 욕쟁이 할머니 밑에서 대부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의붓 아버지의 성을 따라 JD 하멜로 불렸던 벤스 후보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생애 첫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때 그는 미들타운 고등학교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 됐습니다. 벤스 후보는 해병대에서 복무한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한 벤스 후보는 미래의 아내가 될 동료 학생 우샤 칠루쿠리 씨와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학교 친구 제임스 아이머스 씨는 두 사람을 다 알았습니다.
그녀는 JD가 로스쿨을 마친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장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일부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벤스 후보는 2016년에 발표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이후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어린 JD의 무뚝뚝한 할머니 역은 배우 글렌 클로스 씨가 맡았습니다.
But you got to decide. You want to be somebody or no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켄터키주를 사랑하는 오하이오주 출신 JD 벤스는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JD Vance to be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벤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서 벤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절대 트럼프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의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패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2020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벤스 후보는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해 매파적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는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관한 VOA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민간인 사상자를 정말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벤스 후보의 고향인 미들타운 주민들은 대체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합니다. 스티브 딜먼 씨는 벤스 후보가 16살이었을 때 그를 고용해 첫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가 이룬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된 것만으로도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맥킨리 스트리트 출신의 이 남자는 이제 잠재적으로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0세인 벤스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이번에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입니다. 팀 월즈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되기 전에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주지사로 두 차례 선출됐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현재 자신 부통령 후보, 주지사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종 이야기합니다. 네브라스카 주민들은 월즈 후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현재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조원우 기자입니다.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인생의 첫 절반을 네브래스카주의 이 시골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은 가장 가까운 주요 공항이 차로 5시간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대개 곡물 저장 창고들입니다. 이곳 사람 일부는 월즈 후보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네브래스카 얼라이언스 주민 베키 포트 메실 씨의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를 보면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는 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높은 도덕적 잣대와 훌륭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주 웨스트 포인트에서 태어나 인구 2,600명에 불과한 발렌타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네브래스카주 발렌타인 주민 톰 엘리엇 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팀의 커리어를 아마 조금 멀리서 지켜봐왔습니다. 아마 이번 단계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월즈 후보가 10대 때였을 때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은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좀 더 친척들에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I grew up in Butte, Nebraska. A town of 400 people. I had 24 kids in my high school class.
월즈 후보의 친척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농부인 삼촌 제롬 레이먼 씨는 조카에게 투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작은 마을의 그 아이는 너무 착해서 큰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였죠.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팀은 푸틴에게 충분히 강하게 맞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중서부 시골에서 자란 월즈 후보는 낚시와 사냥을 즐기고 총에 대한 애정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월즈 후보의 사냥용 위장모자는 이른바 비포장도로 민주당원, 시골 지역 민주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바버라 크리체 씨의 말입니다.
위장복화 사냥은 네브라스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티켓을 위해서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월즈 후보는 17세에 주 방위군에 입대해 24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골 유권자에게는 월즈 후보의 군복무와 총기 소유 이력이 그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브래스카주 발렌타인 주민 스티븐 헤일 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나는 저들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처럼 그의 총을 빼앗지 않을 겁니다.
월즈 후보는 또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데 이는 보수적인 네브래스카주 분위기와는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일부 교회에는 태아를 위한 추모비가 있고 도로 곳곳에 낙태 반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주민 마이클 워트먼 씨의 말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언제나 프로라이프입니다. 누구든 프로라이프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월즈 후보는 체드런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체드런 대학이 있는 체드런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기 있어 보입니다. 최근 누군가 교정 내 성조기 옆에 트럼프 캠페인 깃발을 개양해서 대학 행정부가 그 깃발을 내려야 했습니다. 체드런 주민인 마일스 배넌 씨는 월즈 후보의 지역적 뿌리가 반드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요. 많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 일부는 월즈 후보가 시골 네브래스카주에 15분간의 유명세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주에서는 뿌리를 공유한다고 해서 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대선 특집으로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극과 극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Oh, it's feast or famine.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I can't seem to find a balance.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I know. I just have to keep networking and hopefully it'll even out. I'd love a steady flow of work instead of these crazy ups and downs.
존이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어떤 주는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주는 일이 너무 없다며 극과 극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한 주는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주는 일이 전혀 없어요.
I made $1,000 last week and this week I'll make nothing.
지난주에는 $1,000를 벌었고 이번 주에는 하나도 벌지 못할 겁니다.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It's feast or famine.
사람이 극과 극이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s your new boss treating you?
Oh, it's feast or famine. Some days he's really supportive and gives me a lot of praise, but other days it feels like I can't do anything right.
Is there any pattern to it?
Not really. It just depends on his mood, I guess.
I hope it evens out soon.
존이 새로운 상사가 어떤 때는 너무 지원을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때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t's feast or famine. Some days he's really supportive and gives me a lot of praise, but other days it feels like I can't do anything right.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It's either feast or famine.
대화 해석해보죠.
How's your new boss treating you?
새 상사가 어떻게 대해줘요?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Is there any pattern to it?
어떤 패턴이 있나요?
Not really.
그렇지 않아요.
It just depends on his mood, I guess.
제 생각에 그의 기분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I hope it evens out soon.
곧 균형이 맞춰지길 바라요. 자, 이번에는 한 주는 돈을 많이 벌고 한 주는 하나도 못 벌었다. 극과 극이라는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It's feast or famine.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I can't seem to find a balance.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I know. I just have to keep networking and hopefully it'll even out. I'd love a steady flow of work instead of these crazy ups and down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프리랜스 직업 어때요?
It's feast or famine.
극과 극입니다.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한 주는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주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그러나 일을 관둘 때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한 주는 돈을 많이 벌고 한 주는 하나도 못 벌었다. 극과 극.
It's feast or famin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your new freelance job going?
Oh, it's feast or famine. One week I'm swamped with work and the next week it's dead. I can't seem to find a balance.
But you knew what you signed up for when you quit your job.
I know. I just have to keep networking and hopefully it'll even out. I'd love a steady flow of work instead of these crazy ups and downs.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feast or famine.
향연 아니면 기근, 극과 극을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0월 14일 타이완과 관련 섬 주변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전투기와 군용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군사훈련이 타이완의 독립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국경절 연설에서 중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중국이 병합이나 침해할 경우 저항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타이완 섬에 대한 하루 동안의 봉쇄 훈련에 대해 불합리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작전이 무책임하고 불균형하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트 밀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절 기념 연례 연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부당하며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의 자제력을 갖고 행동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며 국제적 관심사인 타이완 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공보실장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현재 이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작전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세계의 공동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